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북한이 서로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대화 기회를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6일 북한 당국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과는 다시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지금의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을 만큼 고조됐던 긴장에 대한 우려와 때마침 열리게 된 평창 동계올림픽의 절묘한 활용 그리고 남북미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더해져 기적처럼 대화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밝히고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 국정 목표인 평화 경제를 다시 한번 주창하면서 이는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영국령 지브롤터에 한 달 반여 동안 억류됐던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가 풀려나 그리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파비안 피카도 지브롤터 자치정부 행정수반은 오늘 영국 공영방송 BBC에 이같이 밝히고 해당 유조선에 실린 화물이 유럽연합 제재 대상국가로 운송되지 않을 것임을 이란 정부로부터 문서로 확인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는 어제 지중해상의 지브롤터 근해에서 출발해 현재 그리스 남부 칼라마타를 목적지로 이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카도 행정수반은 이 배가 결국 시리아로 가지 않을 것을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유엔의 대표부를 둔 이란 이슬람공화국 같은 나라가 문서로 밝혔다면 그걸 지킬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상황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약속을 어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를 무력 진압할 경우 미중 무역 합의를 맺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주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나는 아직 합의를 맺을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과거 테난먼 광장 때처럼 폭력을 행사한다면 무역 합의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폭력이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89년 6월 베이징 테난먼 광장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하면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 매입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그린란드를 사들이는 방안을 정부 당국자들과 논의했다고 밝히고 이는 미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해줄 거대한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안이 전략적으로 흥미로운 일이고 미국은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비중을 두는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 땅을 덴마크가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덴마크와 아주 좋은 동맹관계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린란드는 북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대부분 빙상지대인 210만여 제곱킬로미터 면적에 5만 6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 당국은 그린란드를 놓고 미국과 거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자기업 삼성을 거론하면서 대중국 관세 부과 조치를 신중하게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삼성이 관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했다며 매우 설득력 있는 논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최고 경영자와 지난 16일 만찬을 함께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이 주장한 것들 중 하나는 삼성이 애플의 최고 경쟁자이고 한국에 있기 때문에 대중국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이번 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합니다. 국무부는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도 미국의 대북 억지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고 미 공군참모총장이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가족들이 재판부에 궐석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끼고 함경도 북부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한연합군사훈련이 내일 20일 종료됨에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훈련 종료에 맞춰 내일 한국을 방문하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 측과 접촉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한연합훈련 종료일에 맞춰 이뤄지는 비건 대표의 방한은 그동안 미북 간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에 접촉을 했었던 결과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과 논의하고 향후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정책 조율을 하러 오는 거죠.
신 센터장은 19일 BOA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훈련이 끝나면 실무 협상을 열겠다는 북한의 의사를 전달한 점을 상기시키며 비건 방한 시점이 이에 맞물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일련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사과하고 미한 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친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향후 있을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한국, 일본과 의견을 조율하고 미, 한일 삼각공조를 재확인하기 위해 비건 대표가 순방에 나섰다는 것이 신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비건 대표의 방안인 경색된 미북 국면의 전환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갈등이나 또는 한일 갈등 이런 흐름 속에서 북미 신뢰담으로 한미군사훈련의 현재 상황들을 바꿔내겠다는 것이고.
김 교수는 이어 이번에 다시 열릴 미북 실무협상은 양측의 추가 만남을 이어갈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조정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르면 8월 말쯤 양측 실무진이 마주 앉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실무협상 성과는 3차 미북 정상회담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실무협상과 미북 정상회담 이 두 라인을 동시에 가동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북미 실무회담을 적극적으로 풀어가면서 북미 정상회담 라인과 함께 그것을 끌고 가는 그걸 통해서 북미 실무회담의 성과들이 나오면 바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달 열릴 유엔 총회를 앞두고 미한 간 대북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건이 한국을 찾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주홍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소장은 이번 비건 대표의 방안을 반드시 미북 관계 진전에 따른 결과물로 볼 근거는 부족하다며 실무 협상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점 이후의 상황을 본다면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시일 내 실무 협상의 재개를 이야기하긴 했는데 아무런 구체적인 진단은 없었거든요.
지난 6월 말 남북미 세 정상 간 판문점 회동 직후 북한은 조속히 실무 협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 소장은 특히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리 용호 북한 외무상의 참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한 달간 북한 태도에 대한 미한 간 대응 방침 등의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욱 한국국립외교원 교수는 비건 대표가 실무협상을 앞둔 가운데 북한과의 사전 조율차 방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DMZ에서 접촉을 하려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측하고만 지금 상황에서 뭐 대북 정책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올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김 교수는 적어도 몇 주 안에는 미북 실무자들이 회담하겠지만 비핵화 범위에 대한 간극을 얼만큼 줄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부분적 비핵화를 하겠다는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조율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미국 측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도를 파악하며 서로의 의중만 살피고 있는 듯 보여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남북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삼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한 북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며 미북 실무협상이 열려도 남북관계는 한동안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북미 협상장에서, 북미 협상 프레임에서 이제 밀어내려는, 그래서 한반도의 지금과 같은 이제 피스 프로세스의 주도권을 북한이 잡겠다는 그런 의도가.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은 한국이 큰 이득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미한 동맹을 약화시켜 미국과의 독점 협상에 나서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중장기적 계획에는 평화협정 서명 당사국도 미국과 북한으로만 한정 지으려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센터장도 미북 협상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북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의도적으로 냉각된 남북관계를 유도하며 한국을 배제하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실제 상황마저 부정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우정엽 소장입니다.
우리나라가 협상에 참여를 하고 있다가 협상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는 뭐 이러한 상황이라고 뭐 논리적으로 귀결 짓기에는 예전의 상황도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 소장은 북한이 최근 대남 비난 강도를 높이며 통미 복남 전략을 펼친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사실상 북한은 비핵화 문제 논의를 하는 데 있어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내일부터 22일 방한 예정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미한 북핵수석대표협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미북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19일에서 20일 일본을 방문하며 이어 한국을 찾아 22일까지 머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 기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미북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한연합훈련이 종료되는 이번 주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BOE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 대신 폼페오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우리는 북한과 외교 대화를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미한연합훈련이 종료되면서 미북 실무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협상이 실제로 재개될지에 대해서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대사는 16일 VOA에 북한은 지난 6월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회담 재개를 약속했지만 미한연합훈련을 핑계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북한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I'm skeptical. I think the overall pattern of North Korean behavior points to continued refusal to engage in serious negotiations.
버시바우 전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만나고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자신은 실무협상 재개에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전반적인 행동은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계속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건은 미국이 북한에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혹은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를 닫아버릴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지 여부인데 이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미한 연합훈련이 종료되더라도 미북 실무협상의 재개와 진전의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going to be very hard to move those two circles in the Venn diagram together sufficiently that there will be.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좁히지 못했던 비핵화 입장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목표와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협상의 진전에 대한 기대가 더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빅딜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만 선호하는 북한의 행동이 향후 전략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무협상 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채널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미북 실무회담 재개는 양국 정상의 만남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I think their goal is one more time with Trump to see if they can bridge that gap. Maybe some kind of umbrella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제임스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한번 만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정의에 합의하더라도 비핵화는 최대한 늦춰 미국이 북한의 핵 역량을 가까운 미래에 인정하게 되는 합의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쇼프 선임연구원은 실무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실무협상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실무협상 재개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늦더라도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협상 재개는 필수적이고 긍정적이라면서 미북 양측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도 실무협상이 미한 연합훈련 중단 직후가 아니더라도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ey will resume after the drills, perhaps not immediately after the drills.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판문점 회동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아닌 실무 차원의 세부적인 작업을 통해서라는 점을 확실히 했기를 희망한다는 설명입니다. 컨트리맨 전 대행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향후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막아서는 안 되겠지만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직통전화 채널인 핫라인이 존재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는 핫라인이 개설돼 있지만 아직 가동된 적은 없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인터뷰에서 트위터로 판문점 회동을 제안한 지 10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하면서 두 정상 간의 핫라인 존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언급은 미국과 북한 간에 핫라인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핫라인이란 사고나 오해로 인한 우발적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비상용으로 쓰는 직통 전화를 뜻하는 말로 1963년 쿠바 미사일 위기 직후 워싱턴과 옛 소련 사이에 설치된 핫라인이 가장 유명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하고 난 직후인 지난해 6월 15일 김 위원장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I gave him a very direct number. He can now call me if he has any difficulty. I can call him.
김 위원장이 어떤 어려움이든 생기면 자신에게 전화를 걸 수 있고 자신도 김 위원장에게 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북 정상 간에 실제로 한 라인이 개통돼 있는지 또 두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도 김 위원장이 10분 만에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화를 해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간에는 한 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3월 5일 한국 특사단의 방북 당시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한 라인 설치에 합의했고 4월 20일 한 라인을 개통했습니다.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연결이 조금 전 완료되었습니다. 15시 41분 1분경 청와대와 국무위원회 간의 시험통화가 있었습니다.
윤건영 실장은 전화 연결이 매끄럽게 진행됐고 상태도 매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 간 한 라인은 분단 7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언제든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한 라인 개통의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 라인에 관심을 보이며 전화를 걸면 정말 언제든지 받는지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한 라인이 정상 간에 실제 가동됐다고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6일 지난 4월 20일 직통전화가 개설된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직통전화가 개설은 됐는데 북한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며 한반도 정세와 북한 비핵화 협상, 미한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처음 통화를 한 두 정상은 2017년 7차례와 2018년 11차례 그리고 올해 3차례 등 모두 21차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기념사를 강하게 비난하며 더 이상 한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계속되어온 북한 당국의 통미 복남 전략의 흐름을 오택성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통미 복남은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전략으로 꼽힙니다. 미국과 통하고 한국은 막는다는 뜻으로 미국과의 외교를 지향하면서 한국 정부와는 단절하는 외교 전략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대남 전략은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 기본 합의를 맺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북한의 경수로를 건설해주는 것을 약속한 합의입니다. 북한은 제네바 기본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국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미국과만 대화했는데 바로 통미복남 전략이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핵협상에서 통미복남을 기본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뒤 대북 햇볕 정책을 펴자 북한은 다시 한국과 대화를 이어갔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 상황은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전임 정권과는 달리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 북한은 또다시 한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로 이명박 정권이 북한을 지목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북한은 2011년 5월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며 남측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공화국 대결 책동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거적적인 전면 공세에 진입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뒤를 이어 집권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의 정권에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 전략을 바꿔갔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엔 미국을 향해 포문을 열기도 했고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장본인이며 통일의 기본 방해자인 미국은 조선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다시 한국을 겨냥해 비난의 화살을 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 공갈에 의해 산생되었으며 그것은 철저히 조미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남조선 당국은 여기에 끼어들 아무런 명분도 자격도 없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돼 같은 해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어 지난해 6월 미북 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서 한국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완전히 자리 잡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원하던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하자 북한은 또다시 한국을 향해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지랖도 얼분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이후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6번의 발사체 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급기야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며 다시 통미 복남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위협에도 선제 타격 등을 포함한 미국의 대북 억지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고 미 공군 참모총장이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이비드 골드파인 미 공군참모총장은 북한이 16일 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파인 총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한 언론과의 전화회견에서 미군 통수권자와 영내 동맹국들의 신뢰할 만한 군사적 옵션을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nsure that, our commander-in-chief and our allies and partners have credible military options.
골드파인 총장은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이 사전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선제 타격을 포함한 기존 억지 전략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VOA 질문에 억지력은 변함없다고 대답했습니다.
Technology changes, but the math equation is still capability times will.
기술력은 변해도 억지력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고 억지력 셈법은 항상 잠재적 적들의 능력 곱하기 의지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임무는 잠재적 적들이 우리의 억지력 실행 의지를 알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신뢰할 만한 군사적 옵션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파인 총장은 이어 미국은 항상 싸움을 지향하며 선제 타격 안의 변화 검토로 규정하기보다는 신뢰할 만한 군사 옵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억지력 셈법이 늘 작동하도록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at we continue to provide credible military options so that we can make the math equation always work. We prefer always not to fight.
이날 함께 전화회견에 참가한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지난달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한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합동훈련에 대해 동맹 분열을 노린 계획된 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훈련을 목격했지만 이번 비행은 동맹 분열을 노린 계획된 독특한 시도였으며 이들의 전체적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골드파인 총장은 미국의 영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호주 등 동맹국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데 대해 현 시점에서 호주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약속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So that's where we're focused right now. We're not, there is no commitment. I don't believe this any facing of any missiles over.
골드파인 총장은 미국은 현 단계에서 동맹과의 상호 방위 파트너십에 초점 맞추고 있다며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책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한 양측 대표 회동이 20일 한국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 방식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장원삼 한국 측 대표가 20일 서울에서 회동합니다. 이를 위해 베츠 대표는 18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20일 만나 곧 있을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한 양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 미화 약 8억 달러에서 약 8억 6천만 달러로 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미한 양국은 2020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을 곧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연설 도중 미국이 한국의 접경을 지켜주고 있다며 미국이 다른 나라는 지켜주면서 정작 미국의 국경은 제대로 지켜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기로 했다며 이미 협상이 시작됐다고 언급했습니다.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money toward the United States.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조한 겁니다. 아울러 지난 15일엔 한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른 나라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데 지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인철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지난 9일 기자 설명입니다.
지난달에 미국 고위 인사도 방한을 했었고요. 그 계기에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이와 관련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련 한국 정부의 입장과 그 틀을 깨겠다는 미국 측 요구가 상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두 내 수반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 틀을 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의 일부 또는 지금은 주두 내에 수반하는 비용인데 전략자산 이동이라든가 작전에 수용하는 비용도 좀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측이 처음 시작을 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어떤 항목을 신설할 것이냐. 그 항목이 추가되는 데에 따라서 비용은 자연적으로 수반되게 돼 있기 때문에.
신 센터장은 미국이 주장하는 분담금 인상폭은 사실상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방어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한국 정부가 예상한 방위비 분담금 총액의 2배가량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 인건비가 총액에 포함될 경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될 거란 설명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둔국에서는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고 나머지 발생하는 비용은 그러니까 미국이 다 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소파 협정이에요. 근데 소파 협정의 예외 협정으로 우리가 SMA라고 얘기하는 예외 협정을 맺어갖고 협상을 해서 주둔 비용 중에 일부를 지금 지원을 하는 형태로 온 건데 또 하나 핵심은 주한미군, 미군의 인건비는 여기에 절대 포함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그런 형태의 방위분담 요구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이 새로운 형태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는 첫 번째 동맹국이라며 미한 간 협상이 다음 협상의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이어 내년 초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준비 중이며 이후 독일, 나토 등과도 협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교수는 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수만도 없다며 협상이 틀어질 경우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경은 물론 중거리 미사일이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이 유진벨 재단과 프랑스 단체 프리미어 어전스의 인도주의 목적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결핵 퇴치와 어린이 영양 개선 등이 목적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진벨 재단과 프랑스 단체 프리미어 어전스 PUI가 신청한 대북 인도주의 물품 반입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유진벨 재단과 PUI의 반입 승인 요청에 대한 허가를 확인하고 서한과 함께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유진벨 재단과 PUI는 각각 지난달 24일과 26일 제재 면제를 신청한 뒤 지난 9일 최종 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진벨 재단이 대북 제재 면제를 신청한 목적은 북한 내 결핵 퇴치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의약품 등의 반입입니다. 서한에 따르면 유진벨 재단은 염화수소, 수산화나트륨, 인산염 등 결핵연구소 등에 사용되는 원료와 피라진아미드, 아미카신 등 결핵치료의약품 그리고 치료시설에서 사용할 비품 등 총 212개 물품에 대한 반입 면제를 신청해 승인받았습니다. PUI는 황해남도 지역의 어린이 영양상태와 가정의 회복능력 향상을 위해 염소 사육에 필요한 물품 반입을 신청했습니다. 염소 사육에 필요한 손수레와 삽, 갈퀴 등 54개 물품입니다. 두 단체의 제재 면제 허가 기간은 내년 2월 9일까지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가족들이 재판부에 궐석 판결을 요구하며 이를 뒷받침할 주장이 담긴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승조원들이 북한의 테러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의 변호인이 14일 법원에 제출한 20쪽 분량의 문서에는 재판부가 제기한 의문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테러 지원국을 소송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외국 주권 면제법 적용 대상이며 이로 인해 궐석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승조원과 가족들의 변호인에게 이번 소송과 외국 주권 면제법의 연관성 여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기 한참 이전인 1968년이란 점을 지적하며 이번 소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변호인이 설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에 대해서는 외국 주권 면제법에 의거해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8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뒤 2008년 해제했으며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17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변호인은 푸에블로호 사건이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푸에블로호 사건을 북한의 테러 사건 중 하나로 거론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북한이 휴전 이후 미국인과 한국인을 수없이 공격했다며 푸에블로호를 언급했습니다.
These attacks have included the capture and torture of the brave American soldiers of the USS Pueblo. Repeated assaults on American helicopters.
북한의 공격에는 푸에블로호의 미국 승조원들을 억류해 고문한 사건과 미 헬기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 그리고 1969년 미 정찰기를 격추시켜 31명의 병사를 사망하게 한 사건 등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2주 뒤 백악관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설을 통해 푸에블로호 사건이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의 배경이 됐음을 알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지정은 단일 사건이 아닌 여러 사건들을 고려해 이뤄진다며 푸에블로호를 비롯한 다른 관련 사건들이 종합적으로 지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궐석 판결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궐석 판결은 피고소인이 재판에 응하지 않을 때 공방 없이 판결이 내려지는 것으로 통상 원고가 승소합니다. 오토 원비어의 소송 역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었습니다.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지난해 2월 납북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승조원 49명과 가족 91명, 그리고 사망한 승조원의 유족 32명 등 172명입니다. 승조원들은 소장에서 1968년 1월 23일 북한에 납북돼 약 344일을 억류 상태로 머물면서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승조원과 가족들에게는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 3년 단위로 신청을 받는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의 마감일은 다음 달 13일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일본 경찰이 북한에 세탁기 등 생활용품을 수출한 자국 기업인을 적발했습니다. 이 기업인은 중국 다렌과 홍콩을 통해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오사카와 오키나와 지역의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북한에 세탁기 등 생활용품을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로 자국 기업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TV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에 소재한 후소 일렉트로닉 앤 머시너리의 전 대표가 외국환과 외국 무역법을 위반해 북한에 56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물품을 납품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외에 독자 경제 제재를 시행하고 있어 경제 산업상의 승인이 없는 북한과의 무역 거래는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 기업인이 2015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세탁기와 가스레인지, 의자, 그리고 샴푸 등의 생활용품 1000여 점을 오사카에서 중국 다렌이나 홍콩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월에만 총 6만 달러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업인은 거래처인 중국 기업의 의뢰를 받아 자재용품 판매처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수출할 물건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4만 7천 달러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본 경찰과는 별도로 오사카 세관 당국도 이 기업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오사카 지방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일본은 2006년 7월 여객선 만경봉 92호에 입항 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해왔습니다. 일본은 같은 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3년 뒤인 2009년엔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제재를 꾸준히 강화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4월엔 독자적인 대북 경제 제재를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여기엔 북한과의 무역거래 전면 금지 외에 북한 선박은 물론 북한의 정박한 이력이 있는 선박의 입항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재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사회도 긴밀連携しながら 核ミサイル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제재 연장 당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핵과 미사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후소 엘렉트로닉 앤 머시너리의 전 대표는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실무 협상 대신 지난 3주 사이에 6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쐈습니다. 미한 군사훈련 이후 미북 실무 협상 전망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원계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쐈습니다. 5월에 두 차례 발사까지 포함하면 북한은 7월 25일과 31일 그리고 8월 2일과 6일, 10일과 16일 등 총 8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16발 이상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것은 대부분 고체 연료를 사용하며 사정거리가 200에서 600km의 신형 단거리 무기로 보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무기가 나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한 의도를 대내용과 대외용 두 갈래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지난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하느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못했습니다. 게다가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로 북한 내부에서 김 위원장의 정치적 위신이 흔들렸다는 관측마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해 자신의 통치력 회복을 꾀하려 했을 수 있다고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5월 4일부터 시작이 됐죠. 무력 시위가. 모든 무력 시위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하고 있다는 점.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강경한 스탠스, 강경한 입장으로 미국과 맞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외적 메시지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면 핵무기는 물론 중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없애야 할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에게 셈법을 바꾸라는 신호라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말합니다.
결국은 미국을 향해서도 만약에 앞으로 실무협상이 열리더라도 미국이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거리를 연장해서 긴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추가 도발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 이제 좋게 말할 때 안을 바꿔서 나와라. 모네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위한 명분으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활용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해 미한 연합 지휘소 훈련을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진행했습니다. 이는 실제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한 일종의 지휘소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명분으로 7월 25일부터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북한이 한국 배제를 노렸을 공산도 있습니다. 북한은 권정근 외무성 미국 국장 명의의 담화 등을 통해 남한을 바보, 겁먹은 개라는 표현을 써가며 대화는 조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 대화는 아니라며 한국 정부를 조롱했습니다. 남북 대화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소관으로 외무성이 언급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은 남북 대화를 거부하며 한국 청와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주도해온 통전부가 힘을 잃고 뒷전에 있던 외무성이 전면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고 문성목 통일센터장은 말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아마 김영철이를 통해서 작년에 해왔다면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김영철을 뒤로 물리고 아마 협상의 주도권을 외무성이 갖도록 이제 뭐 이용어라든지 최선이라든지 외무성을 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20일로 미한연합군사훈련이 끝나는 만큼 미북 실무협상도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10일 친서를 보내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만큼 협상은 재개될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협상 재개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느냐 여부라고 한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실무협상이 재개는 될 거긴 해도 성과를 기약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그동안 밝혀온 입장에 따르면 미국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돼 있죠. 미국이 자세 전환을 할 것 같은 정황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 입장을 가지고 비건이 실무협상에 나간다고 치면 북한도 바뀐 게 없다고 판단할 것이고 그러면 또 반발할 것이고 1라운드가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실제로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를 하려면 반드시 최종적인 비핵화 상태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검증은 물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핵과 미사일이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다음 핵 동결부터 최종 단계까지 가는 비핵화 시간표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신고와 검증을 극도로 꺼릴 뿐 아니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의 최종 단계부터 논의하자는 미국의 입장에 동의할지 그 반대급부로 무엇을 요구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은 핵과 미사일은 물론 생화학 무기 등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과 포괄적인 합의, 즉 빅딜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So what we're looking for, what President Trump called the big deal when he met with Kim Jong-un.
그러나 북한은 영변 핵설 폐기를 조건으로 유엔 안보리의 핵심 대북 제재를 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전면적인 핵폐기를, 북한은 단계적 핵폐기와 단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문성목 통일센터장은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빅딜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말은 빅딜이지만은 결국 비핵화의 구체적인 목표, 다시 말하면 비핵화의 정의와 개념이 무엇이고, 다시 말하면 CVID 방식으로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와 개념과 로드맵,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그런 것들을 묶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비핵화의 의지가 없는 김정은이가 과연 거기에 호응을 하겠는가.
미북 실무협상 이후 9월 하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고위급 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미북 양측은 연내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에서는 평양이 아직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느냐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대화의 판을 깨지 말고 미북 실무협상을 열어 비핵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규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오는 29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여는 것도 미국과의 핵협상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1년에 한 번 열리며 법령 제정과 예산 심의, 인사 등을 결정합니다. 북한은 이미 4월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와 대외정책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고인민회의를 연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미북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대미 압박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에 대한 혈육갱생, 체제결속,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의 견지, 이런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미한연합군사훈련은 20일 끝납니다. 북한이 비핵화 실무협상에 실제로 나설지, 그리고 이를 통해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논의에 진전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오늘은 변호사가 된 자폐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19년 8월 19일 아프가니스탄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1919년 8월 19일 영국과 라왈핀디 조약을 체결하고 아마눌라 칸 국왕은 아프가니스탄을 주권국이자 완전한 독립국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영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 크게 세 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국과 아프가니스탄의 1차 전쟁은 19세기 초에 일어났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이 연합해 자신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적법한 지도자를 세우는 걸 돕는다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아프가니스탄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임명합니다. 그러나 후에 아프가니스탄은 영국의 손에서 해방되고 도스트 무함마드가 다시 아프간의 지도자가 됩니다. 1878년부터 1880년까지 일어난 2차 전쟁은 영국이 1차 전쟁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2차 전쟁을 일으켰고 이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 군대는 패배했으며 아프가니스탄은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3차 전쟁 초기에는 아프가니스탄군이 상당히 우세였고 영국군은 아프가니스탄군에 비해 우월하긴 했으나 이미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상당한 군인과 장비를 소모한 상태였습니다. 또 아프간군은 통일된 군대가 아니라 여러 부족들의 민병대를 규합해서 모은 연합부대의 성격에 가까웠기 때문에 분열이 매우 극심했습니다. 특히 부족의 족장들을 국왕이 통제하지 못하다 보니 단합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과 아프가니스탄 둘 다 싸움을 지속할 여력도 의지도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1919년 8월 19일 영국과 아프가니스탄은 라왈핀디에서 회담을 갖고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완전 독립을 보장하며 떠나게 됩니다. 1839년 8월 19일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가 과학자 루이 다게르가 발명한 사진기를 공개합니다. 최초의 사진은 조셉 니에프스에 의해 10여 년 전 발명됐지만 질이 좋지 않았고 노출 시간이 긴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셉 니에프스는 루이 다게르와 공동으로 연구해 사진 발명을 완성하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조셉 니에프스는 연구 도중 사망했고 다게르가 수년간의 연구 끝에 다게레오 타입 사진기를 발명한 것입니다. 다게르의 음판을 최종적으로 소금물에 담가 이미지를 정착시킨 방법은 현재 정착 방법의 시초가 됐습니다. 루이 다게르는 요드 증기를 쏘인 음판 위에 상을 촬영한 후 다시 순 증기를 쏘이면 현상이 가능한 원리를 이용해 사진기를 발명했고 이 사진기를 다게레오 타입 음판 사진술이라 불렀습니다. 이 방법은 선명한 영상을 얻으면서도 촬영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8시간이었던 노출 시간을 20분가량으로 줄인 획기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다게레오 타입을 공식 인정한 1839년 8월 19일을 기념해 오늘날 8월 19일은 세계 사진의 날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디뎠던 닐 암스트롱. 그의 달 착륙 성공에 전 세계가 환호했던 1969년. 그 시절 미국 음악계에 혜성처럼 나타났던 그들. 그리고 컨트리 팝 음악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존 덴버. 또 60년대 초에는 우리의 발바닥을 뜨겁게 달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트위스트의 주인공 처비 체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50년대 재즈 여행까지. 다양한 음악 스토리와 그 시절 미국 이야기.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그 시절 그 노래.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